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제대로 심층 탐구할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날짜가 2026년 6월 4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코리아 베스트하고 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가 포브스의 2026년 6월 2일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그 미국 최고 부자 2026 심층 보고서입니다.
벌써부터 흥미로운데요.
네네. 근데 오늘의 목표는 단순히 누가 돈이 제일 많은지 그 부자들 재산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쭉 나열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건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맞아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대 자본주의에서 그 천문학적인 부가 대체 어떻게 창출되고 유지되며 또 사회적 권력으로 변환되는가 그 구조를 파악해보자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아주 중요한 접근이네요.
청취자 여러분이 비즈니스 미팅을 준비하시든 아니면 그냥 평소에 호기심이 많으시든 오늘 이 시간은 그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통찰을 얻는 아주 훌륭한 지름길이 될 겁니다.
네, 제가 오늘 분석의 틀을 딱 잡아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부자들의 자산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통장 잔고, 현금 잔고가 아닙니다.
은행 금고에 쌓여있는 돈 뭉치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죠. 이들은 철저하게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 그리고 비상장 기업의 가치평가라는 엄청난 시장의 변동성 위에 서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산이 요동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한 숫자들 이면에 숨겨진 지분 구조 그리고 산업의 구조적 전환 마지막으로 이들이 행사하는 거대한 사회적 영향력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볼 겁니다.
좋아요. 그럼 하나씩 짚어보죠. 우리가 아는 그 돈을 번다는 개념이랑 이 사람들이 부를 축적한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첫 번째 섹션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보통 우리 같은 직장인들이 연봉을 차곡차곡 모아서 억만장자가 되려고 하는 건 비유를 하자면 찻숟가락으로 수영장에 물을 채우려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요. 반면에 이 보고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상수도 회사의 소유권을 쥐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 대규모 지분, 시장의 재평가, 장기 보유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결과물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진짜 매력적인 부분은요. 단순히 지분을 갖는다는 그 자체를 넘어서 산업의 거대한 구조적 전환을 장기간에 걸쳐서 딱 맞아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 산업의 사이클을 탔다는 거군요.
네, 마이클 델의 사례를 보시면 아주 명확해요. 이분이 대학 기숙사에서 PC 조립해서 팔던 시절부터 회사를 키웠잖아요.
네네, 델 컴퓨터. 아주 유명한 일화죠.
그때부터 지분을 꽉 쥐고 있다가 지금 2026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엄청난 AI 서버 수요가 폭발했죠.
바로 그겁니다. AI 서버 인프라 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나면서 무려 2,562억 달러의 자산가로 우뚝 서게 된 거죠.
와, 2,500억 달러요. 그러니까 단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 지분을 들고 버틴 시간과 시장의 기술적 도약이 만나는 타이밍이 있었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조적 전환이 일어나는 곳,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네, 보고서를 보면 상위 15명 순자산의 무려 79%가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79%요? 어딜까요? 테크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테크와 AI 산업입니다.
아, 역시나.
일론 머스크를 볼까요? 자산이 무려 8,257억 달러입니다. 압도적이죠. 그리고 레리 엘리슨, 젠슨 황 같은 인물들이 최상위권을 휩쓸고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예전에는 뭐 워런 버핏 같은 금융 쪽이나 아니면 월마트의 월턴 가문 같은 유통 재벌들이 항상 1등 2위로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과거를 지배했던 그분들도 여전히 엄청나게 강력하긴 합니다만 이제 최상위권의 왕좌는 테크 창업자들에게 완전히 내어지었다고 봐야 합니다.
시대가 확실히 변했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인프라 그 자체입니다.
인프라요? 뭐 도로망이나 전기 같은 거 말씀이신가요?
네, 정확히 그런 개념이죠. 구글은 전 세계 정보 접근의 인프라를 장악했고 아마존은 클라우드와 물류의 인프라를, 엔비디아는 AI 연산의 펼수 인프라를 구축한 겁니다.
아, 진짜 우리가 매일 쓰는 길목에 톨게이트를 다 세워놨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사례도 하나 등장하는데요. 스티브 발머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예전 최고 경영자 말씀이시죠? 특유의 에너지로 유명하신 분.
네, 맞아요. 그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초기 임직원으로서 지분을 받아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클라우드와 AI 시대에 엄청난 재평가 수혜를 입었죠.
와, 초기 임원이란 이유로요?
네, 창업자가 아닌데도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아주 독특하고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인프라를 깔려면 투자금이 천문학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엄청나게 깨지죠.
그럼 투자를 받을 때마다 당연히 자기 지분이 희석될 텐데 대체 어떻게 이 창업자들은 여전히 회사를 쥐락펴락하면서 통제력을 잃지 않고 거대한 부를 유지하는 거죠?
자,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제도가 하나 등장합니다.
오, 뭡니까?
경제적 지분과 의결권을 엄격히 구분하는 이른바 슈퍼보팅, 그러니까 차등 의결권 구조입니다.
아, 차등 의결권. 뉴스에서 가끔 본 것 같아요.
네, 보고서에서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의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그리고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사례를 아주 깊이 파고드는데요.
네네.
저커버그를 예로 들면 그가 가진 클래스B 주식은 1주당 무려 10표의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잠깐, 1주에 1표가 아니라 10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커버그가 가진 실제 경제적 지분은 상대적으로 낮을지 몰라도 회사 전체 의결권의 60.8%를 혼자서 통제하는 거예요.
세상에, 60%가 넘는다고요?
네, 완벽한 통제력이죠.
청취자 여러분, 이건 진짜 피자 시킬 때 친구들이랑 돈은 다 똑같이 뿜빠이에서 냈는데 그 피자 토핑을 페퍼로니로 할지 하와이안으로 할지 결정할 권한은 딱 한 명이 독점하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하하,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딱 그겁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왜 그런 구조에 동의를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성장성 때문이죠. 초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다들 그 버스에 타고 싶어 하니까 창업자가 배짱을 띵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있어서 단기적인 주주들의 압력을 무시할 수 있어요.
아, 당장 배당금 내놓으라거나 수익 내라는 압박이요?
네, 그런 간섭을 다 차단하고 AI나 메타버스 같은 거대한 장기 프로젝트에 조단위의 베팅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의결권 독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뭔가 되게 불공평해 보이는데 또 혁신을 위해서는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 복잡하네요. 하지만 이런 권력이 영원히 무적일 수는 없겠죠. 약점이 있지 않나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약점은 과연 무엇일까? 아까 제가 자산이 시장 가치, 마크투마켓에 연동된 장부상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매일 변동하는 그 파도.
보고서를 보면 일론 머스크의 경우 테슬라 주가가 단 1%만 움직여도 8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수조 원의 순자산이 하루아침에 증가한다고 나옵니다.
하루에 수조 원이요? 와, 저는 심장 떨려서 밤에 잠도 못 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고변동성 자산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 이들의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기술 트렌드를 못 따라가서 경쟁에서 밀리는 거 아닌가요?
틀렸습니다. 바로 규제와 정치 리스크입니다.
아, 정부의 개입이요?
네. 아마존과 메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라든지 일론 머스크를 괴롭히는 SEC, 즉 증권거래위원회의 이슈들.
아,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네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대중국 AI 칩 수출 통제. 이런 것들이야말로 단 한 번의 조치로 이들의 자산을 반토막 낼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모순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정부 규제라는 게.
네, 역설적인 결과가 있죠.
맞아요. 규제가 강력해지면 단기적으로는 이 회사들 주가도 떨어지고 손해를 보겠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이 거대 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아, 결과적으로 빅테크들이 쳐놓은 성벽을 정부가 더 높고 튼튼하게 쌓아주는 꼴이 되는 거네요.
네. 초대형 규제를 감당할 수 있는 자들만의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진입장벽이 우주 끝까지 높아지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뭐 어느 쪽 편을 들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이들이 시장을 독점해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하고요.
그렇죠. 혁신을 저해한다는 거죠.
네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이들의 그 거대한 투자가 시장 자체를 기우고 국가 안보에도 기여한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저 보고서에 명시된 사실을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아주 객관적인 시각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엄청난 변동성에 정부 규제의 압력까지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산과 제국을 지키기 위해 이 억만장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을 텐데요.
당연하죠. 여기서 경제적 권력이 사회적 권력으로 변환되는 아주 흥미로운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경제에서 사회로 넘어간다?
네. 막대한 자산과 규제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는 억만장자들은 이제 단순한 주식 투자를 넘어섭니다. 사회적 인프라, 그러니까 언론, 자선, 스포츠 쪽으로 눈을 확 돌리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부자들이 자꾸 신문사를 사고 농구팀 사고 그러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같은 경우 미디어 제국과 자신의 정치 경험을 결합했죠. 제프 베이조스는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고 100억 달러 규모의 기후 펀드인 베이조스 어스 펀드도 조성했습니다.
100억 달러면 와, 진짜 규모가 다르네요.
빌 게이츠의 재단 활동이나 월턴 가문이 스포츠팀인 덴버 브론코스를 소유한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날카롭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대중들은 보통 이걸 보면 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사회에 환원하고 착한 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포장되죠.
아니면 투자자 관점에서는 뭐 자산을 여러 군데로 분산시키는 포트폴리오 다각화 정도로 볼 수도 있고요. 진짜 단순히 부자들이 착해서 이러는 건가요?
이 보고서는 아주 냉철하게 분석합니다. 초고액 자산가에게 이런 거대한 자선 사업과 미디어 인수는 단순한 선의, 그 이상입니다.
선의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
네, 이건 세금 혜택을 받는 동시에 자신의 평판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정책 아이디어를 자신들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최고 2층의 전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완벽한 결합체죠.
아, 결국 사적 자본이 기후변화나 공중보건 같은 아주 중대한 공공의제를 설정하는 권한까지 갖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가 기부한 돈으로 연구된 결과가 정부 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건 돈이라는 경제적 권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룰을 정하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권력으로 완벽하게 취환되는 순간입니다.
와, 듣고 보니까 소름이 좀 돋네요. 단순히 돈 많은 아저씨들이 아니라 세상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해 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현대 자본주의의 정점인 거죠.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미국 최고 부자들의 지형도를 쭉 살펴봤는데요. 단순히 누가 통장에 돈이 제일 많은가가 아니었죠.
네, 아니었죠.
심층적으로 뜯어봤습니다. 결국 이들은 마트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는 디지털 공간, 그리고 현실 세계의 인프라를 통째로 지배하는 거대한 설계자들이었네요.
네, 완벽한 요약이십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이 최상위 부자들이요, 우리가 매일 정보를 검색하는 길목, 서로 소통하는 플랫폼, 심지어 우주로 날아가는 로켓 인프라까지 전부 사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민간 기업의 소유니까요.
만약에요, 이 소수 억만장자들이 그리는 그들만의 사적인 비전과 우리 사회 전체가 바라는 공공의 이익이 영구적으로 엇갈리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휴, 아찔하네요.
우리는 과연 이 거대한 사적 인프라의 통제권을 견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볼 문제네요.
네. 오늘의 심층 탐구를 통해 여러분이 앞으로 뉴스에서 부자들의 재산 순위를 보실 때마다 그냥 와 부럽다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겨진 거대한 구조를 읽어내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